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오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2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브뤼셀 자벤템 공항에서는 오전 8시쯤 두 건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공항에서 적어도 한 건의 자살 폭탄 공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아랍어로 된 고함 소리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오전 9시쯤 유럽연합 시설들이 몰려있는 브뤼셀 중심가의 말베이크 전철역에서도 추가로 폭탄이 터졌으며 이곳에서도 1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브뤼셀 공항의 모든 항공편은 취소되고 전철과 박물관, 철도역 등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국가 테러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로 격상하고 시민들에게 외출을 삼간 채 집이나 사무실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쿠바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쿠바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역사적인 쿠바 방문의 의미를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설에서는 또 과거 적대 관계였던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이룬 데 따른 성과와 양국 관계의 향후 전망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 이어 쿠바와 미국 야구대표팀의 친선 경기를 관람하는 것으로 사흘간의 쿠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어제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쿠바의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임을 카스트로 의장에게 분명히 밝혔다며 쿠바의 미래는 쿠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협정 위반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행동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경고는 미국이 휴전 위반에 관한 공동감시 규칙 제정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협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은 뒤 나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친정부군과 테러단체를 제외한 반군 사이의 내전을 끝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평화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어제 미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무산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케리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으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며 면담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서부 애리조나와 유타주에서 오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 경선에서는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 1,237명 확보에 어느 정도 근접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후보는 최근 유타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애리조나주 예비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버니 샌더스 후보는 유타주 예비선거와 당원대회가 실시되는 아이다호주에서 클린턴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총회에 참석해 친이스라엘 정책을 강조하며 상대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틴저 대통령 당선자 내각의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수치 여사의 이름은 오늘 미얀마 국회의장이 발표한 새 내각 명단 가운데 대통령실 장관과 외무장관, 에너지 장관, 교육 장관직 옆에 올랐습니다. 만일 수치 여사가 외무장관을 맡게 되면 의원직과 민주주의 민족 동맹의 대표직을 포기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의 자녀를 둔 수치 여사는 미얀마 현행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되자 측근인 틴저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한국질병통제예방본부는 오늘 최근 브라질을 여행하고 돌아온 40대 남성 한 명이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 남성이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유럽의 벨기에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해 프랑스 테러의 충격이 아직 생생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런 대규모 테러가 발생한 소식에 지구촌이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한 언론이 정리해놓은 테러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2000년 들어서 지구촌에서 벌어진 주요 테러 사건만 20건쯤 됩니다. 발생 연도하고 사망자 수만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2001년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 또 펜실베니아에서 발생한 9.11 테러로 당시 3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 인도 폭탄 테러로 200여 명이 숨졌고요. 2004년 스페인의 기차역에서 동시다발 폭탄 테러로 또 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해에 영국 런던에서 50여 명, 또 2009년 러시아, 2014년 이집트 버스 폭탄 테러로 한국인 사망자도 났었습니다. 2015년은 그야말로 테러의 해였다고 할 만큼 테러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주요 테러가 8건이나 발생했는데 사망자만 총 600여 명이 됩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인명피해 규모가 충격적입니다. 올해 들어 이제 3월인데요.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열거하지도 못할 만큼 2000년대 들어서 지구촌이 테러로 얼룩지고 있는데요.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소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이런 테러 소식이 들릴 때마다 지구촌은 다시 한번 불안에 떨게 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을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전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영상 4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 대체로 맑겠는데요. 북부 산간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10도 분포 예상하고요. 신입주 역시 구름만 조금 낍니다. 2도에서 10도. 개성은 구름 많겠습니다. 3도에서 11도. 함흥 구름 조금 낍니다. 1도에서 9도. 끝으로 청진 지역 4도에서 7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The Hollies가 부릅니다. The Air That I Breath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가겠습니까?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쿠바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 의장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은 대쿠바 국민 연설을 합니다.
네. 자, 먼저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폭탄 테러가 오늘 오전 8시쯤에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과 시내 지하철역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연쇄 폭탄 테러로 지금까지 34명이 숨지고 170명 이상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상자 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 아직 당국의 발표는 없었는데요. 폭발 직전에 아랍어로 무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세력의 공격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요. 벨기에 당국이 이 브뤼셀에 숨어있던 이 파리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 며칠 만에 다시 테러 공격이 발생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벨기에 당국이 지난해 11일 파리 연쇄 테러의 주범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살라 압데슬람을 비롯한 테러 용의자 여러 명을 브뤼셀에서 체포를 했죠.
네.
압데슬람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조직원이고 지난해 파리에서 ISIL이 벌인 테러 공격으로 130여 명이 사망하고 350명이 다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네.
압데슬람이 검거될 당시에 은신처에서 총기와 폭탄특이 발견됐고 벨기에 당국이 추가 테러 가능성을 경고를 했었는데 며칠 만에 브뤼셀에서 공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자 테러가 벌어진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폭발이 발생한 곳은 브뤼셀 외곽의 자벤텀 국제공항입니다. 오전 8시쯤에 출국장에서 두 차례의 커다란 폭발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중에 한 건은 미국 아메리칸 항공 데스크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은요, 폭발 직전에 총성이 울렸고 또 아랍어로 무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벨기에 당국은 최소한 한 명이 자폭 테러를 저질렀다고 확인한 상황인데 구체적인 이 테러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당국의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이 공항의 항공기의 모든 운항이 또 취소된 거죠?
네. 폭발 직후에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고요. 예. 또 공항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운행도 멈췄습니다.
네.
자벤텀 공항은 주변 유럽의 다른 도시로 가는 여행객들도 환승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면서 평소에도 많이 붐비는 공항이라고 합니다.
네.
폭탄 테러 직후의 영상을 보면은요, 이 폭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검은 연기가 공항 청사에서 피어오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하는 그런 긴박한 모습입니다. 또 건물 안을 촬영한 그런 영상들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공항 내부가 심하게 부서진 모습입니다. 또 여기저기서 다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벤텀 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으로 20명 가까운 사람이 숨지고 또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상자 중에는 위독한 사람들도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또 지하철역에서도 폭탄 공격이 있었다고요?
네. 이 공항 폭발 직후에 브뤼셀 중심과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도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말베이크역은 유럽연합 본부 주변에 있는 그런 역입니다.
네.
당시 역 내부는 출근 시간으로 붐비고 있었는데 폭발로 인해서 최소한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항에서 발생한 사상자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34명이 숨지고 170여 명 이상 다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요. 벨기에 당국이 추가 테러에 대비해서 앞서 공항에서의 이 항공기 이착륙도 중단을 시켰고 지하철은 물론이고 이 브뤼셀의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요. 주요 시설의 경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네. 심각한 테러 공격이 발생한 건데요. 벨기에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네, 샤를 미셸 총리가요. 테러 공격 발생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우려했던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면서 맹목적이고 비겁한 테러 공격으로 많은 시민이 죽고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디디에 레인더스 벨기에 외무장관은요. 지난 주말 검거된 앞서 말씀드린 이 파리 테러범 범이죠.
네.
이 압데슬람이 이 당국에 브뤼셀에서 새로운 테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실행될 수도 있다 이런 증언을 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 벨기에 당국이 말씀드린 대로 테러 경계를 강화했지만 결국 오늘 테러가 발생한 것이고요. 브뤼셀에서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도 추가 테러 공격에 대비해서 공항 등의 경계를 강화했고요. 미국의 안보 관계자들도 미국에서도 테러 공격에 대한 대비를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쿠바를 방문 중인데요. 어제 21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죠.
네, 뭐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 이틀째인 어제 아바나 혁명공장에서 카스트로 의장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정상회담에 앞서서 아주 성대한 환영 행사도 있었고
네.
또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관계 정상화 진전과 또 협력 확대를 위해서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양국 관계 정상화 발표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진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쿠바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견해 차이를 갖고 있다 이런 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미국은 앞으로도 쿠바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점을 카스트로 의장에게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요.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쿠바의 변화는 쿠바인들한테 달려있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쿠바의 운명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쿠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쿠바인들이 희망의 시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특히 기자회견에서 이 50년간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이번 방문에 맞춰서 이제 양국 관계에 새날이 밝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미국과 쿠바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서 저희 방송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아바나에서 만난 시민들도 이번 방문으로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자신들의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했었습니다.
네, 자, 카스트로 의장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고요. 또 이번 회담을 통해서 두 나라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루어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도 진실로 이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전히 풀리고 또 관타나모 해군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네. 카스트로 의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미국의 쿠바 금수조치 해제를 강조하고 있나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카스트로 의장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그동안에 이제 쿠바 금수조치가 지난 50년간 미국의 이익과 쿠바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해제돼야 한다고 거듭 말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뭐 그동안 미국 의회에 쿠바 금수 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인데요.
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까지는 이제 해제되지 못했고요. 그동안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이제 제재 해제 조치들을 취해왔죠. 한편 카스트로 의장이 기자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인 그런 일이었는데요.
네.
어제 정치범을 석방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쿠바에는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치범들의 명단을 자신에게 준다면 즉각 석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방문 사흘째를 맞고 있는데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잠시 후 쿠바 국민들을 위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카스트로 의장과의 정상회담과 함께 이번 방문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일정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바나의 알리샤 알론소 대극장에서 연설을 하고요. 특히 연설이 쿠바 국영TV에 그대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앞서 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쿠바인들의 삶에 어떠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 또 민감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두 나라 친선 야구 경기도 열리죠.
네, 뭐 역시 또 이제 관심을 끄는 그런 행사인데요. 오바마 네. 대통령이 이번에 부인 또 두 딸과 함께 같이 이제 쿠바를 방문 중인데 함께 이제 야구 경기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템파베이 레이스와 쿠바 야구 국가대표팀 간의 시범 경기인데 템파베이는 쿠바 팬들이 많은 팀이기도 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백악관은 이번 이 친선 경기에 대해서 미국인과 쿠바인 모두 야구를 사랑한다면서 친선 경기를 통해서 양국이 강한 공감대를 다질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미국 애리조나주와 유타주 등 미국 서부 3개 주가 경선을 치릅니다. 또 어제 친이스라엘 단체 회의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연설했는데요. 이런 이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네.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도움 없이 캘리포니아 테러범의 손전화 암호를 풀 수 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는 소식. 또 연방대법원이 전기 충격기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무기 소지 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 화요일입니다.
네. 네,
미국 내 여러 주가 또 한 차례 선거를 치르는 날인데요. 오늘은 주로 서부주에서 선거가 실시되죠?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늘 서남부 애리조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르고요. 서부 유타주에서는 당원대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또 서부 아이다호주에서도 당원대회를 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선거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일단 공화당의 경우 애리조나주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네.
애리조나주는 1위한 후보에게 대의원 을 모두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애리조나주의 대의원 58명이 걸려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최소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 애리조나주는 특히 이 남쪽으로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트럼프 후보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많습니다. 거기다 젠 브루어 전 애리조나 주지사와 조 알파이오 경찰청장이 이 트럼프 후보를 이미 지지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후보가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타주는 어떤가요? 유타주는 대의원 배분 방식이 복잡하다고 하죠.
네, 유타주에서는 과반, 그러니까 50% 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면 그 후보가 대의원 40명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타주에서 현재 크루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타주는 주민의 대부분이 몰몬교도인데 이 트럼프 후보가 몰몬교도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다는 점이 이 크루즈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겼습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5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넘기긴 했지만 뭐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사실 유타주에서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이 크루즈 후보표를 얼마나 잠식할지 이게 또 관심사입니다.
예.
이 케이식 후보에게 표가 나뉘면서 이 크루즈 후보가 이 50% 이상 득표 목표를 이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몰몬교도이면서 또 지난 2022년에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유타주 유권자들에게 크루즈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 케이식 후보에게 투표하면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볼까요?
네, 애리조나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에서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 샌더스 후보는 특히 이 당원대회에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네.
이 영어로 코커스라고 하는 당원대회는 일반 투표 방식의 예비선거,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와는 좀 다릅니다. 이 프라이머리는 투표소에 가서 금방 투표만 하면 되는데, 또 당원대회는 이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더 열성적이고 또 특정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그런 당원들이 참여합니다. 지지자들의 열성이나 충성도 면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이 클린턴 후보보다 많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민주당은 대의원의 그 지지율에 대의원을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네.
샌더스 후보가 그냥 이겨서는 안 되고 큰 격차를 이겨야 승산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지지율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대의원 역시 이 비슷하게 받게 되는 건데요.
네.
현재 이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를 보면 이 클린턴 후보가 아주 훨씬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샌더스 후보가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샌더스 후보 측은 오늘 선거를 치르는 서부 주들을 포함해서 이 앞으로 선거를 치를 주들은 샌더스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주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선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부터요, 워싱턴 DC에서 이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PEC 연례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 APEC이 미국에서 가장 큰 유대인 이익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인데요. 이 워낙 막강한 단체이다 보니까 뭐 주요 정치인들, 뭐 심지어는 뭐 대통령까지도 나와서 이 연례 총회에서 연설을 하곤 합니다.
네.
이 올해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개막 첫날 연설을 했습니다.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APEC 총회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어제 예정됐었던 공화당 후보 토론회까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가 불참한다고 하니까 또 캐식 후보까지 발을 빼면서 토론회 자체가 취소됐는데요. 어제 APEC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점을 APEC 회의 참석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I'm a newcomer to politics. But not to backing the Jewish state.
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정치를 새로 시작한 신인이지만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면에 있어서는 전혀 신인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대사관을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트럼프 후보는 사업가로서 많은 협상을 해왔다면서 이란과의 핵 합의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나아가서 중동 전체에 재앙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 연설에 앞서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도 연설했죠?
네, 클린턴 전 장관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다짐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이 트럼프 후보의 이전 발언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Yes, we need steady hands. Not a president who says he's neutral on Monday, pro-Israel on Tuesday, and who knows what on Wednesday, because everything's negotiable.
네, 클린턴 후보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하루는 중립이라고 말했다가 다음 날은 친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등 이 말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이스라엘의 안보는 이 결코 협상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서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생존과 관련해서는 결코 중립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테드 크루즈 후보하고 존 케이식 후보, 이 공화당의 다른 이 두 후보도 어제 연설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다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를 나타냈는데요. 이 테드 크루즈 후보는 클린턴 후보와 마찬가지로 또 경쟁자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는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My leading Republican opponent has promised that he as president would be neutral.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네, 주요 경쟁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자신은 대통령이 되면 결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can be fairly said that my support and friendship for our strategic partner Israel has been firm and unwavering for more than 35 years.
그런가 하면 케이시 후보는 지난 35년 이상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인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해왔다고 말했는데요.
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는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사실 유일한 유대계 미국인인데 선거 유세 관계로 어제 회의에 유일하게 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손전화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사하고 미국 법무부가요, 캘리포니아 테러범의 손전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무부가 애플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애플의 도움이 없어도 이 캘리포니아 테러범의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동안 법무부는 그 캘리포니아 테러범 사이드 파룩이 남긴 이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 수 있게 이 새로운 운영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애플에 요구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 애플은 이 FBI를 도와주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생활 침해다, 또 정부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를 거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원래 오늘 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 문제에 관한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 결국 이 법무부의 요청으로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네, 그럼 법무부가 어떤 식으로 이 전화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확실히 모릅니다.
네.
뭐 외부 인사가 연방수사국 FBI 측에 연락을 해서 애플의 도움 없이 손전화 잠금 장치를 해제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그 방법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FBI는 이 인사가 제시한 방법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 공판을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멜라니 뉴맨 법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 인사가 제시한 방법으로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 가능성에 대해서 이 법무부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FBI를 찾은 외부 인사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죠.
네,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언론은 보안 전문 회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플 측 변호인들은 FBI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잠금 장치를 푼다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만약에 이 FBI가 아이폰의 보안성에 있어서 이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이 애플 측에도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 외부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게 된다면 애플하고의 그 소송은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FBI가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게 된다면 이 다른 사람들도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그러면은 이제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이 좀 더 보안성이 높은 운영 체제를 개발하려고 할 테고요. 또 그러면은 또 이번 문제 같은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애플을 비롯한 첨단 기업들은 이 문제가 의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네, 스턴건이라고 하면은요, 강한 전압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전기 충전기를 말하죠.
네, 이 총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영어로는 총을 뜻하는 건을 넣어서 보통 뭐 스턴건 또는 뭐 테이저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연방 대법원이 어제요, 이런 스턴건 전기 충격기 소유를 금지한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했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자, 먼저 이 결정이 나온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2011년에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에서 제이미 케이타노라는 이름의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경찰이 식품점 절도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하던 중에 이 여성의 지갑에서 이 스턴건 전기 충격기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경찰관 외에 다른 사람은 이 스턴건을 소지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여성이 스턴건을 갖고 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자신을 학대하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스턴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매사추세츠 주가 개인의 스턴건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이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 주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미국 수정헌법 2조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변호인 측은 스턴건도 이 수정헌법 2조에 따른 무기로 간주돼야 한다면서 이 스턴건 소유를 금지한 매사추세츠 법이 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주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지난해 3월에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스턴건은 총기 소유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인 수정헌법 2조가 허용하는 이 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수정헌법 2조가 제정된 것이 1789년이고 이 비준된 것이 1791년인 반면에 스턴건 특허가 처음 신청된 것은 1972년이고 또 상업적으로 판매된 건 1990년대 들어서의 일이란 건데요.
네.
이에 따라서 수정헌법 2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이 추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확대 적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네.
개인의 총기 소유 권리에 관해서 앞서 나온 연방 대법원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연방 대법원은 32년 동안 워싱턴 DC가 유지해온 개인의 총기 소지 금지 법안이 수정헌법 2조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판결했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또 2010년에는 주나 시 정부가 개인의 총기 소유를 규제할 수 없다는 또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두 판결은 건국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총기도 이 수정헌법 2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총기 소유 관리 문제는 미국에서도 큰 논쟁이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몰고 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주 차원의 문제를 다룬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일단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승리한 걸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이 총기 권리 단체들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이 스턴건을 금지하는 일부 다른 주에도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닌데요. 이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리를 하는 대신에 사건을 다시 이 매사추세츠 대법원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이죠. 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 주 대법원이 다시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세미얼 엘리토 대법관과 이 클라런스 토마스 대법관 등 일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제이슨 골드가 부릅니다. This Masquerade 들어보시죠. Are we really happy here with this lonely game we play? Looking for words to say. Searching but not finding understanding anyway. We're lost in a on this way, we're lost.
from being close together from the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8일 이 나라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누가 오르게 될지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선거 과정 역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이 그렇게 단출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고요. 또 올해도 대통령 선거일까지 여러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복잡한 미국 대통령의 선출 과정을 주요 숫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 김현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35 그리고 14
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숫자는 바로 35와 14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고요? 바로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 35살이 돼야 하고 또 미국에서 적어도 14년을 거주해야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7 그리고 7
네, 6월까지 각 주별로 당원대회와 예비선거가 모두 끝나게 되면 드디어 당의 공식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전당대회는 일종의 대형 정치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Mr. Chairman and delegates, I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4년 전인 2012년 8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연설을 들으셨는데요. 올해의 경우 공화당 전당대회가 7월 18일부터 21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7 그리고 7 올해는 모두 7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이제 본격적인 전국 유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11 그리고 8
미국에서 한 대통령 선거가 11월 첫째 월요일에 다음 날 화요일이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8일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되죠.
That we can't, we will respond with that timeless creed that sums up the spirit of a people. Yes, we can. Thank you. God bless you. And may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지난 2008년 대선에서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구호로 돌풍을 일으켰던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 당선 연설을 하는 장면을 들으셨는데요.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미국 유권자들이 11월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실제로 선출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각 주별로 배정돼 있는 선거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이기 때문이지요. 자, 미국의 이런 독특한 선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바로 다음 숫자를 꼭 알아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538 그리고 270.
네, 미국에는 승자 독식 제도란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11월에 국민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전체를 획득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주에선 선거인단을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바로 이런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선거인단 수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538은 전체 선거인단의 수입니다. 이 선거인단 수는 인구에 비례한 각 주의 하원의원 수와 상원의원 2명씩을 더한 것으로 주마다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50개 주의 상원의원 2명씩 100명, 그리고 하원의원 수 435명을 합한 수만큼 선거인단이 배분되고 거기에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이 추가되면서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70은 538, 이 선거인단의 반수가 넘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필요한 선거인단 숫자입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1 그리고 4.
유권자 투표를 통해 대통령 윤곽이 드러난 상태긴 하지만 각 주의 선거인단은 12월에 투표를 통해 새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고요. 다음 해 1월에 신임 대통령이 미국 의회 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죠.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취임식 선서를 통해 미국의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는데요. 내년엔 취임식이 1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 딱 한 번 재선이 가능하죠. 현재 각 당의 경선 후보들은 각 당을 대표하는 후보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 이 많은 숫자로 구성된 관문을 지나야 할 텐데요. 자, 과연 어떤 후보가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최종 1인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미국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출 과정을 주요 숫자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입니다. Before we learn what today's expression, over my dead body,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I'd like to take your sister out on a date. Would you let me?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Why not?
Because you're my friend.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I'd like to take your sister out on a date. Would you let me? 나 내 여동생과 데이트하고 싶은데 허락해 줄래? 라고 묻자 제가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절대 안 돼. 내 여동생과는 사귈 수 없어. 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Why not? 왜 안 되는데? 라고 다시 묻자 제가 Because you're my friend. 넌 나랑 친구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d like to take your sister out on a date. Would you let me?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Why not?
Because you're my friend. Today's expression is over, O-V-E-R, over my, M-Y, my, dead, D-E-A-D, dead, body, B-O-D-Y, body,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means in no way, under no circumstances. So basically, if you say something will happen over your dead body, you mean that you will do anything and everything to prevent it and not let it happen. Over my dead body는 문자 그대로 하면 내 시신을 넘어서라는 말인데요. 뭔가를 반대할 경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표현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거절하거나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고요. Under no circumstances. Under no circumstances나 absolutely not. Absolutely not과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제 여동생과 데이트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묻자 제가 절대 안 돼. 내 여동생과는 사귈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반대했죠.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라고요. 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Over my dead body, you will marry my daughter 하면 우리 딸과 결혼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I'd like to take your sister out on a date. Would you let me?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Why not?
Because you're my friend. Let's review. Over my dead body means in no way. Under no circumstances.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Young and Washington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el. Yaksa Sung Kyol Soke, Onel Kuryabun Shikanimida.
Togil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가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749년 독일 중부에 있는 헤센주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태어난 괴테는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과학,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독일 명문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괴테는 25살 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발표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주인공인 베르테르의 사랑과 절망, 고뇌 등을 담고 있는 편지체 소설로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의 연인을 사랑하게 되자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특히 친구의 약혼 여인 샤를로테를 사랑했던 괴테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발표되자마자 문학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소설 속 주인공 베르테르를 흉내내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소설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괴테는 이외에도 파우스트, 헤르만과 도로테아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해 문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시인으로 또한 정치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괴테. 그는 1832년 오늘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93년 3월 22일 오늘 세계 각국에서 제1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 해 전인 1992년 국제연합위원회는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개발회의에서 매년 3월 22일 오늘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각국의 수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부족 현상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매년 오늘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세계 물 포럼, 세계 물 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oday is World Water Day. And UNICEF is asking New Yorkers to remember those around the world without clean.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미국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 참가한 시민은 아프리카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행사에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유엔의 이 같은 취지에 호응해 1995년부터 매년 오늘을 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